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낯선 땅을 밟는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이들 설교에 이어서 설교의 시작을 옛날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아까 명동 얘기도 했지만은 그 한국에서 여러분들 뭐 다 보셨겠지만 한국에서 인디아나 존스 첫 번째 영화인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가 처음 개봉된 게 1982년이고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없어진 대한극장에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뭐 대한극장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때는 처음에는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고 이제 레이더스라는 이름으로 1982년에 개봉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편이 198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템플 오브 더 둠 그걸 갖다가 종로 3가에 있었던 피카디리 극장이란 곳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영화 각각 제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에 1994년에 오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95년에 남가주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인디아나 존스 어드벤처가 지금도 있죠. 인디아나 존스 어드벤처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에 애나하임 디즈니랜드 입장료가 35불이었을 때였습니다. 괜찮았죠? 그 라이드를 타면서 그 인디아나 존스 어드벤처를 타면서 제가 청소년 때 보았던 그 인디아나 존스 두 영화 모험으로 가득한 그 영화를 보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해서 참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친구의 배려로 저희 가족이 그 뭐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너무 비싸서 어려운데 그때는 우리 가족이 한 2년 정도 디즈니랜드 애니얼 패스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가면은 그 인디아나 존스 어드벤처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인디아나 존스처럼 여러분들에게 추억이나 즐거움이나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어떤 모험 영화 혹은 모험 만화 혹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세요? 재성 형제?
드래곤 라자요.
드래곤 라자. 예. 네. 네, 저것은 이제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 네. 영미 형제 웃는 걸 보니까 아는 모양이네요. 예.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드벤처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지금 현재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들뜨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이 현실 생활 속에서는 더 이상 모험을 하거나 혹은 모험하기를 주저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현실에서 내가 모험을 할라 치면은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아마 자동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까운 주변에다가도 그렇게 말하죠. 너무 큰 모험은 하지 마라. 아니면은 어떤 안전장치는 꼭 마련해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아직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누구나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생의 길을 걷지 않고 특별한 모험 같은 인생을 선택하기라도 할라 치면 근심과 걱정에 쌓인 부모들을 많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양쪽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너무 모험하지 마. 지금은 그럴 나이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아마도 그런 울림이 한 번씩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니 꼭 그때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혹 모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나 능력, 힘이 주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내 삶을 이것에 한번 바쳐보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소리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시작했던 모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공동체에게 주시는 과연 낯선 땅을 걷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2장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그곳을 살펴보고 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앞선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사건이죠. 거기에 보면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던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 1장에서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인도자였던, 출애굽을 이끌어냈던 모세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바로 그 민수기 13장 14장과는 다르게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리고 성 한 곳만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마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여리고성은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등장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간다면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사해가 위치한 곳에, 사해의 위쪽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비해서 굉장히 저지대였습니다. 낮은 지대인 곳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여리고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을 도는 장면, 그 전투의 장면이 우리 6장 7장에 나오는데요. 6장 7장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 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바퀴를 돌고 나서도 전쟁을 할 만큼, 여리고성에 쳐들어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체력이 남아 있었다는 걸 보면은 그 성 자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였고, 여리고가 무너지면 가나안 땅 어디라도 어렵지 않게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본문은 민수기와 다르게 바로 그러한 여리고가 이렇습니다, 여리고가 저렇습니다, 여리고에 몇 명의 사람이 삽니다, 뭐 이런 정탐과 보고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라합은 창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여인숙의 여주인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여리고 왕은 이미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갔는지도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곧바로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오늘 들어온 정탐꾼들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부터 본문은 라합의 모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예, 사건의 순서적으로 보면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겨놓은 후에, 두 정탐꾼을 숨겨놓은 후에 여리고 왕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빨리 뒤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때는, 다시 말해서 라합이 그 군사들에게, 여리고 왕의 군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는, 바로 그때는 그 여인이 정탐꾼들,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이 지금 자기들을 숨겨줘요. 그렇죠? 숨겨놓은 다음에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이 여리고 왕의 군사들과 하는 대화를 다 들었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듣기에도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로 그렇게 모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뒤쫓고 있던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떠난 후에 라합은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뒷부분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했고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켰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라합이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밧줄을 내려서 정탐꾼들을 도망치게 해주고,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떠나면서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올 때 여기다가 홍색 줄을 창문에 메어두면 이 집에 홍색 줄을 늘어뜨려 놓은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과 정복의 내용이 달라요. 뭐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같이 크다, 그렇게 말하는 정탐의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만 믿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탐의 모든 내용은 바로 라합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라합의 모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모험심은 무모한 모험심이 아닙니다. 그 모험심은 라합의 고백에서 드러나죠. 그 모험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믿었던 라합의 믿음에 근거한 모험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은 이방 여자였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의 모습은 그의 배경처럼 음탕함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마음을 본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 그 마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라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라합의 영혼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 구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나는 비록 여리고 사람이지만, 나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라합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우리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족속을 무찌른 것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서늘해지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민수기 13장 14장과 자꾸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거기는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거인같이 큽니다 라고 하는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지고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저자는 같은 단어를 써서 반대로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여리고 성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그 땅의 사람들은 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백이 달라졌어요. 고백이 달라졌어요. 라합이 뭐라고 고백해요? 계속해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라합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웬만한 여리고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제가 계속 말하는 대로 라합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아,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알았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라합의 모험을 가능케 했던 것은, 라합이 그렇게 모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식으로부터, 그 알므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까지, 신뢰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라합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예, 라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가 중요하죠.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낫다고 했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더 낫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득이고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블레즈 파스칼의 논리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은 낭패일 테니까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을 꼭 죽어서나 확인해야 할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그 죽어서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라는 수준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하늘뿐 아니라, 그것은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뿐 아니라 땅 위에서도, 여러분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하늘뿐만 아니라 땅 위,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라합처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믿음으로 문화와 역사와 기존의 상식과 선입견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문화와 상식,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저분은 누구신가? 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재고 있을 때, 저글링하고 있을 때 이방 사람인 로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로마 백부장, 라합 모두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라합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첫 설교에서도 저는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시기와 여호수아서의 첫 독자들은 바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옛날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포로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지필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 사람들만 포로됐을까요? 그 사람들만 아수르에 혹은 바벨론에 포로됐을까요? 여러분, 포로된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역시 포로되었습니다. 정말요? 우리도 정말 포로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어찌해 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으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그러한 태도들, 전쟁, 아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가난, 질병, 자꾸만 어그러져가는 세상의 창조 질서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정말로 옥죄인 것 같은, 정말로 포로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움츠러들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마 어쩌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기원전 6, 7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리고 왕,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의 군사들, 그리고 내가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아니 정말로 안전장치라도 마련해 두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라합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라합이 가장 처음으로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라합의 영적인 모험심을 보면서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공명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모험할 수밖에 없는, 아니 불안한, 안전장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각자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그 형편과 상황은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수많은 어떤 답답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라합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내 디뎌야 할 믿음의 모험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라합의 이름 뜻인 넓다, 라합의 이름 뜻이 그렇다 그래요, 넓다라는 것이 교회에도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는 제한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모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혹여나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의 어떤 도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그러한 믿음의 모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그런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받아주고 그러한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라합처럼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끝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험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2026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라합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믿음의 모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모험하기를 주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라합과 같이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내 앞에 던져진 도전들을 향해서 믿음의 모험을 걸어갈 수 있는 라합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